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8장 통일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시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마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봉헌고백 하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신 다음에 이충현 집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감사한 것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넘어진 자를 잡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멸시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 붙들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헌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데 힘이 세여서 풍성한 열매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주보 뒷면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8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달란 새빛 진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오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두려워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남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입니다. 이 남자 시리즈 하면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가 할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 3번 하다가 그 다음에 4번 하다가 9번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여자 시리즈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은 남자의 마음입니다. 남자의 마음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가져야 될 가장 그 마음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가져야 될 너그러운 마음은 남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제일 큰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 마음의 시작이 그 틀이 용서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용서란 말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대로요.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집을 목회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집에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구치라도 해야겠다고 무슨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고 관계들이 이렇게 되고 되느냐 했을 때는요. 저는 그전에는 그림자를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그 집 안에서 식구들 사이에서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은 파리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잡으려고 애쓰는 거 물론 들어온 파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쓰레기와 썩은 것을 없애니까 파리는 거기 있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처음에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가라 그러면은 이 말씀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의 가족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용서를 유산으로 넘겨주고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죽어가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 이런 영양가 없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베풀고 용서하고 가셨다 이 이야기가 남아있으면은 그게 지난주에 말한 대로 창세기의 끝이 요셉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끝이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용서라는 행위보다도 그 밑에 들어있는 마음밭에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베드로 생각하면은 제 이름도 진석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감대가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다 좋은데, 하늘나라 다 좋은데 현실 문제로 오니까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굉장히 직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도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번씩 가다 만나는 사람 아니고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체 몇 번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럭키 세븐이에요. 일곱이 좋은 숫자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란 것은 베드로는 굉장히 인심 써서 한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최대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아니 일곱 번에 일흔 번, 490번까지만이 아니라요, 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과장된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처세와 가치관과 관점과는 예수의 생각과는 너무나 그것이 다른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역사상으로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왜 우리가 미국에 옵니까? 한국 한 번씩 가보면은 풍수자연이 한국이 훨씬 더 좋아요. 미국은 볼 게 별로 없어요. 좋은데 한번 가려면은 계속 운전해서 가보면은 그거 저 같은 경우 부산에 태종대에 가면은 다 있는 것들이 열몇 시간 운전해서 가면은 무슨 파기라고 나오면은 허무합니다. 자연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거 많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맨 처음에 첫째 뿌리를 내렸던 그 가치관과 그 사회 조직, 그 시스템이 그게 좋아서 전 세계에서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이민으로 시작해서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가 이민의 역사고 성경 모든 거가 이민의 역사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삶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합니다. 하늘나라, 배은망덕, 감옥 해방.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공부 잘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의대 가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2년 잘 교회를 나오더만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나오더만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경상도니까 진시가, 제 진석입니다. 근데 어 발음이 잘 안 나요. 경상도에서 진시가. 그러면 천국은 좋은 곳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저도 가봤으면 압니까? 저도 그냥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만 가겠지. 아 그렇다고. 그러더만은 전부 착한 일만 하고 살겠지. 그러니까 저 굉장히 곤란해지더라고요. 점점 제가 떨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저도 그때 중3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이렇게 조금 돌아오는 판인데 그러더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전부 착한 일만 하고 살겠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참 지겹겠다. 그 말 하는데 전부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모여서 착한 일만 하고 다니니까 정말 지겹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지. 그래서 그렇지. 천년 만년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만 하고 착하게만 가면은 지겹겠지. 그러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고민이요. 신학교 가서도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다가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강도들이 하도 예수님한테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형 예수님 나랑 같은 곳에 막 이렇게 저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니까 내가 오늘 밤에 오늘이 끝나면은 너와 같이 그게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만 나오지 나머지 예수님의 천국 하늘나라는 천국은 전부 오늘날 현재 진행형 현재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못 맛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사건이고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지 그것이 갑자기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아유 너는 천국 가고 이런 거는 너무나도 천박한 너무나도 저급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천국의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제가 18장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찾아 성경 펼쳐가시면서 찾아가시면 봐도 돼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저기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하늘나라는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늘나라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왜 용서가 그렇게 힘드는지 그 이유는 내가 천국에 소속되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도덕과 수양이 모자라서 자기 의지와 극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지배되어서 사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에 따르는 소속과 통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찾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18장에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를 찾아온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이요. 말은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가장 큰 자, 마치 올림픽 경기에 가면 제일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앞서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제자들이 바라는 거는 가장 큰 자가 되고 싶고 제일 높은 자가 되고픈 땅에 붙은 가치관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요. 옛날에 어린아이는 요즘과는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는 것은 애는요. 옛날 같았으면요. 애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애 낳아 태어나서 로마 시대 같으면요. 애가 별로 필요 없다.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애 그냥 내버려 둬서 쓸만한 애들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변화됐을 때에 무엇이 로마를 변화시켰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자기야 피도 붙여주지 않은 이런 길거리 버려졌던 애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걔네들을 거두었고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외인들, 이방인들, 이민자들, 그런 외인들을 거두어모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사회에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집안의 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크니까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에 그래도 자기네들의 행실을 그렇게 하면서도요. 정작 며느리를 맞을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의 며느리가 낫더라라고 해서 그 며느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그렇게 귀족이 되고 왕위가 되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 역사가 3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의 시작의 역사예요. 예수는 그들 어린아이를 하나를 가운데 세우면서 세운 뜻은 그 뜻은 천국은 강하고 멋진 자가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또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99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한 마리가 그냥 혼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99마리를 다 내팽개치고요. 원래 성경 보면요 그냥 맡기고 아니고요 그냥 내던져주고 그 한 마리를 쫓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99마리를 가질 때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다수가 그 주류를 위주로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고 외력 튕겨 나와서 주변을 맴도는 소외된 한 명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은 이거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99마리 양떼를 잡고 있으면요 지나가도 내나 99마리예요.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가치는요. 찾아가서 그 한 마리를 가치를 회복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질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보는 가치 기준은 귀중품을 따라가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귀중품이 아니라 소중품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치를 주는 것이에요. 그 한 마리의 가치는 내가 볼 때에는 그 가지고 있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의 가치는 내가 그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99마리를 리스크한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서 가졌을 때에 99마리 가졌던 사람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그저 덤덤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 마리를 가졌던 사람은 찾았던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이 99마리 가졌던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천국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99를 다 포기하고요. 한 마리, 한 사람 그거를 찾아오기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아네리라는 여사분 그분이 계명대학교 세우시고요. 남편이랑 같이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예요. 자기 첫 번째 애가 수기를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에 장로교 역사연구소라는 데 누구 도와주러 갔다가 그냥 그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한국에 지금 우리 부르는 찬송가 있죠. 그걸 영어로 다 번역해서 지금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아네리 여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한테 보냈던 편지입니다. 조그만 손편지가 하나가 툭 떨어져요. 저는 그 옆에 분 도와주다가 그 편지를 읽는데 어머니한테 기본 요점이 어머니가 지금 미국으로 올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옛날 같았으면 편지가 가는 데만 하더라도 한 달에서 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애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똑같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첫 애가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딸이. 그래서 그 딸이 부산에 가면은 저희 집이 있는 데서 건너보이는 보병산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 산은 그저 이렇게 판자촌이고 지금 나중에 그렇게 학고방이 그렇게 된 산이지만 거기는 그 산 위에서 장례를 치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거기 대해서 이 애가 그냥 며칠 아프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요애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포인트였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가보면은 처음에요. 갓난아이들 무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해산하다 죽고 첫 번째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99를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각 대학에서 각 신학교에서 전부 탑 클래스들만 왔어요. 전부. 얼과대학에서 탑 클래스만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갔을 때에 그래 와가지고 1년 하고 죽고요. 2년 하고 죽고요. 오자말자 죽고요. 오는 길에 죽고요. 애들 수도 없이 그냥 애들 무덤들이 줄줄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찾아갔을 때 걔네들 무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겠나? 사람들의 눈에 가치관으로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걸 가지고 조선을 바꾸고 한국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그 사람들은 떠나고 온 땅을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으로 와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가치관은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관은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잘라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대해서 불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배타적으로 소외시키지 말고 한 친구 안으로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거기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라는 그 제스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품어가는 가치관입니다.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그 가치관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요 사는 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저는 만약에 한국에 가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은 중3 때 했던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늘나라 천국.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의 삶이란 것은 전쟁이고 전투고 심심한 거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심심한 거는 없어요. 거기 대해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기쁨과 보람과 고생 많죠. 힘든 거 많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도 같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뻐해요? 세상에 어렵고 자식이 아프고 경제가 힘들고 몸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는 그 기쁨이 없는데요. 그런데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을 얻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요.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그 기쁨이 뛰쳐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장례식에 가면은 너무 슬픈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개성곡을 부를 수 있는 거가 희비 쌍곡선이 있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두 번째 배은망덕입니다. 아이고 옆으로 많이 샜네요. 갈 길이 급합니다. 배은망덕입니다. 베드로가 7번으로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스피드 리밋이 몇 마리다라는 것처럼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인 처신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490번 용서하라고 한 것은 용서는 법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길이자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다. 몰라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아무튼 이런 거 했던 거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 한 번,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먹은 밥그릇 숫자가 몇 개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숨쉰 숫자가 몇 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일곱 번 생각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490번 말하는 것은 그것이 네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안에 있어서 천국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평생에 몇 번 비웠는지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설거지 몇 번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로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편집증 환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보통 사람은 기억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은 이것은 수시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온갖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요 베드로가 용서를 일곱 번으로 제안한 지극히 현실적인 고려를 예수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너는 용서 많이 해야지 라고 말 안 해요. 또는 용서해라 아니라 그 말 하지 않고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측은지심입니다. 내가 측은지심을 잃어버린 것이 숨겨진 이유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예수가요. 지금 우리가 비유 금방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저처럼 네가 과거에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갚을 건 내가 갚을 건 왜 그거 두 가지를 연결시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것이에요. 그러면 경제 마비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료가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돈을 제일 벌어올 수 있는 그 가장을 돈을 갚기까지 투옥시킨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가장을 인질로 삼아서 식구들이 집을 팔든지 그래서 노숙자가 되든지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수인이 되든지 아무런 나라는 아무런 관계치 않겠다는 연약자와 소외자와 그리고 수인으로 갇힌 사람들 이들을 만들겠다는 그렇게 되더라도 아무 관계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바로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약한 자, 소외자, 감옥에 갇힌 수인자, 죄인들 이 사람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네가 하는 행동은 하늘나라의 원리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거슬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무지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지금 나오는 돈이요.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그저 가가지고 일반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저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한 100불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은 100일 동안 했으니까 여기 대해서 만불입니다. 만불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불이란 돈을 한 달에 100불씩 갚아가면은 10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요. 이자 좀 쳐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자기는 거기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그 만불 때문에 가둬놨으면 온 집안 전체를 옛날 시대 가서 한번 노예로 팔리면 대대로 노예입니다. 그런 잔인한 일들을 네가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함으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정작 내 형제와 자매에게는 베풀기를 거부하는 행동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처사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져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 입장에 있던 종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서 왕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풀리자 말자 나가서 이 사람을 잡아서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서 돈 갚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데나리온이 지금 100불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1달란트, 만 달란트 가기 전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만불에다가 6천 개니까 6천만불이에요. 거기다가 만 달란트니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가지만은 그게 영어로 달러로 하면 6빌리언 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무조건 눈 질끈 깎고 환율을 천 원, 요즘 1,000원 훨씬 높아요. 계산하면은 6조 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나오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작년에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 돈이 저기 4조 5천억 원이에요. 어거근데 돈이 많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돈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요. 저기 1조 5천억 원이 빚이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당 100불 버는 사람이 이 돈을 감당하려면은 20만 년 동안에 일을 해야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한국의 단군의 역사에 2333년을 보태면 우리는 좀 더 확장해가지고 반올림을 이상하게 하면 5천년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5천년이 한민족이 거기 대해서 몇 번 빠져야 되는가 하면 40번이 빠져도 그 돈이 될까 말까 한 그 돈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종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이게 허풍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다 갚아요? 포인트는 그 돈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빚졌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카일라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수년간 해서 많은 글들을 남겼지만 그분이 작품을 하나를 남긴 사람인데 몇 년간 걸쳐가지고 작품을 남기고 잠깐 너무 기뻐가지고 수년간 고생해서 그 작품을 다 남기고 너무 기뻐서 잠깐 나갔다가 온 사이에 그 집에 있던 강아지가 놀다가요. 그거를 딱 잡고 옛날 같았으니까 이게 그걸 잡고 옛날에는 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놀다가 그 원고를 수년 동안 그 작품을 했던 원고를 그 강아지가 화로에다가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자기는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니까 요즘처럼 컴퓨터에 세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카피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에 그 작품을 해놓은 거를 그 강아지가 다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강아지는 주인이 왔다고 조랑조랑조랑조랑 그리고 하니까 카일라리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 강아지를 우리 같았으면 저 강아지의 삼족을 빼라는데 말복이 오늘이 말복이다 초복이다 중복이다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카일라리 그 강아지를 붙잡고요. 강아지를 붙잡고 강아지는 주인이 왔다고 좋아하고 꼬리치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네가 한 일을 알았으면 네가 그걸 안 했으면 나는 더 좋은 시간들을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건데 네가 무슨 일을 한 일을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꼬리치는 강아지를 쓰다듬어주고 그 이야기가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죽해서 우리는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 네가 새끼 나봐라 뭐 근데 지금 알겠다 그리고 뭐 가입장 바꿔봐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조금 되면 그 침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인이 내게 대해서 탕감해진 빛의 양과 너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준 양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못해주겠다고 할 만한 양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감옥 해방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 보니까 네가 형제와 이렇게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돈을 다 갖기까지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빚진 사람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지적해 보실 수 있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졸단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내일 이렇게 오신다고 저랑 이제 칸사시리에서 이제 오세요. 와가지고 딸이 이제 픽업하러 오면서 저랑 저녁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참 졸단 형제랑 참 3년 동안 우리가 아침 6시에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미팅을 아침 6시에 했어요. 그렇게 하고나 그때가 제일 조용한 시간이라고 다이너 가서 아침 6시에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침 6시에 미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과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교도소 소장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녁 10시가 되면은 거기 있는 수인들은 잠을 자지만 간수들은 잠을 자지 못한다. 수인들은 형기가 끝나면 가지만은 자기네들 이게 평생 직장이네. 누가 거기 감옥에 갇혀있고 누가 그거 하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요. 어디에다가 가둬놓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이를 박박 갈고 있고 저 원수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옆에서 쿵쿵 자고 있고요. 내 마음 안입니다. 감옥이 내 마음 안이에요. 때로는 우리는요 삼류 귀신 영화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에서 지나간 사람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요. 와서 막 이야기할 때에 하면은 자기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해요. 그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로 부활해서 살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건 귀신이에요. 누가 살렸나? 내가 살렸어요. 내가 내 감옥에서요. 죽고 싶어도 아버지 죽을 수도 없는 것 같아. 살려나가지고서는요. 거기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드는데 그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사건, 두 사건, 세 사건, 네 사건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조상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갔을 때 그 광인이 미친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군대는 2,000명입니다. 그 안에 귀신이 2,000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귀신 2,000개가 다른 말로 하면요 귀신마다 다 담당이 있는데 천사도 거기 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수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게 2,000개 있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감옥 안에,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내리고 해방시키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방시켜야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낚시 그런 걸 보면요. 저는 해봐야 고기가 안 물어요. 아는가 봐요. 한번 친구 따라갔는데 그냥 한 20년 역사 낚시를 가면서 한 번도 안 잡힌 거는 처음이라고 다음부터 따라오지 말아요. 그러면서 고기 잡아서 줄 테니까. 근데 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놀라운 건 미끼 해봐야 그게 얼마입니까? 기껏 해봐야 요즘 또 속아서 가짜 미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끼 하나를 가지고 잡혀오는 고기들은 아주 값진 고기들이 잡혀옵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거 마음에 딱 걸고 있는 거 하나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딱 걸고 가는 미끼입니다. 그거 잡고 돌리면은 거기 따라서 전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잠언 말씀해 놨는데 시작이요. 사탄이 잡을 수 있는 미끼, 고리, 연결고리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요. 뭘 느끼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 해보시면요. 하나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첫 번째는 나오는 거가 딜라이트예요. 영어로는 딜라이트인데 DE라는 말이 떼어진다는 맛이에요. 라이트라는 말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가벼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무겁게 지고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에 sweetness. 내 마음이 달콤해져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부드럽고 거기에 대해서 순하고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그 찬찬한 그 sweetness라고 달콤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연애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이것은 이것은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냥 그 안에 대해서 내가 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거가 내 눈에 따뜻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많은 경우에는 눈에 눈물이 회복이 돼요. 측은지심이다. 그 전에 같으면은 내가 서러워서 이를 악물고 울었는데요. 이상합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오죽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시는 그 눈물이에요. 웰컴 홈, 집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기도 하신 다음에 강연기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 기조차도 못하신 그분을 이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에게 죄짐을 지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가 우리를 통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진데 세상의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그 욕심들로 인하여서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여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이 그 일이 메말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그 첫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생명의 길이 되는 이 용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고도 밝은 길로 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우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이 되며 평생이 되며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로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새 찬송가 305장 통일 405장인데 이 찬송가를 지은 잔 뉴튼은 노예선 선장으로 살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노예를 해방하는 이런 일에 해서 사실은 미국보다도 영국에서 먼저 노예 해방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 찬송가 305장 통일 405장 다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은혜에 붙잡혀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용서와 긍휼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들의 가정과 식구들과 교회와 이웃들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 잠시 앉으시겠습니다.